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예레미야의 절망적 스트레스, 국가와 개인의 고통과 고난 대처하기,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남왕국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도 하지 않고 줄곧 눈물을 흘리며 이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산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가 아니라 새로 일어나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만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 백성들이 듣기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을 4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예레미야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뼛속에 갇혀있는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출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접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세 번 침략을 당하고 결국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절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도 다 녹아내리는 이러한 슬픔을 이제 겪게 됩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이 사람이 심히 포악한 사람인데 유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1000km가 되는 이런 그 바빌론 땅으로 다 이주를 시키고 그 땅에는 소수의 가난한 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살려서 남겨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무시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정말 우상 중에 우상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속이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인이 가장 가기 원치 않았던 땅 이집트에 타이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 땅에서 죽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요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과 대한민국의 상황이 늘 중첩이 돼서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생각하고 전달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비열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두면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959년생입니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풍족함이라는 걸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말 그대로 각고의 노력에 의해 그 뒤 45년 동안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지금 현 시대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대다수의 교회들, 이들이 이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걸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가운데 국가가 남왕국 유다처럼 멸절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몰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간단한 그 기사를 보니까 심지어 대다수 대형 교회들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도 돈을 주고 고용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돈을 주고 다 고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 노래하고 악기하고는 그리고 내려가서는 휴대폰 보고 그러고서는 예배 드렸다 그러고 간다. 이런 그 엄청난 그런 그 불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냥 무수한 데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현시대 대한민국 교회들은 지금도 2500년 전쯤에 예레미야 당시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이런 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심히 꾸중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형식, 예배드린 모습은 있지만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의 예수님 그분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무상으로 돈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나이 드신 노인들, 그 노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푼돈 조금 받고는 희희낙낙거리며 그러며 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의 세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사는 그 세대, 그 세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공짜 돈은 지금 10대,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다 갚아야 하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짊어져야 할 그와 같은 짐입니다. 공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공짜가? 근데 공짜가 있다고 좋아하고 나이가 70, 80 된 이런 노인들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저 그 한두 푼 이거 받고는 좋아서 표를 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생산이 있고 이득이 있어야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5일 일하는 것도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더 줄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국가가 가진 것은 없는데 무상으로 자꾸 나눠주면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국가를 빚더미 위에 지금 앉게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며칠 전에 아빠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줬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접했습니다. 유튜브의 제목은 영어로 돼 있는데 South Korea is over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끝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자, 이 유튜브 영상은 14분 47초짜리인데 이거는 이걸 올려놓은 그 영상 채널에 오늘 가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2,430만 명이에요. 2,430만. 여러분 구독자 수가 2,430만 명이고 이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게 두 달 전에 올라왔는데 몇 명이 봤냐? 전 세계에서 1,288만 명이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1,288만 명. 좋아요가 46만 명이고 그다음에 글이 댓글 단계 74,500개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 대한민국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 때문에. 이미 붕괴가 시작이 됐다.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초저출산과 인구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출산율이 여성 1인당 0.72명이고 서울에선 여성 1인당 0.55명이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급격한 쇠퇴를 의미한다고 이 영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이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한 40년쯤 지나가면 그냥 다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950년대 평균 6명이던 출산율은 1980년대 2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은 대체 출산율, 그러니까 나라가 똑같은 인구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여성 한 명이 2.1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 2.1명의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60년에는 지금 인구의 30%가 감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고 5살 이하의 유아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2024년도 인구 분포가 남자 여자, 파란 게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뭐 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면에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 그 다음 그림에 가서 보면 2060년도에는 저 밑에 어린 아이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저 위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들만 계속 남는 이런 구조가 되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 인구가 2023년에 5,100만 이 정도에서 계속 줄어서 결국은 2060년이 되면 3,580만 정도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현재 노동 인구가 3,700만인데 2060년에는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1,7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GDP는 2040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2060년에는 노인 부양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게 되고 노인 1인당 1명 이하의 경제 활동 인구가 부담을 져야 된다. 노인이 65세 이상이 엄청 많은데 한 사람을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이 책임져야 될 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 고령화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이제 심화시키면서 1인 가구 비율이 20%에 달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도 20%가 되고, 2060년이 되면 70세 노인의 절반은 형제 자매가 없고 30%는 자매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대도시 외곽 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유령 도시화가 진행이 될 거다. 국방과 안보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전투 가능 인구의 5%가 군 복무 중인데 2060년에는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은 맨 끝에 늦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외국에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보지 못하고 제 딸과 제 사위가 이걸 보고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됐어요. 이게 영어 영상이니까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이 봤어요. 자, 과연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 가운데 이런 영상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땐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대학 넘어가서 지금 한 65세,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제가 살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부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그 우리 손자, 손녀들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하거든요. 이렇게 앞이 캄캄한 데다가 돈을 무상으로 계속해서 때려서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 땅에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 사우스 코리아 is over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현 시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국가와 그 다음에 국민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요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하나님의 선민이 살던 이 남한국 유다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그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라를 치리하던 그 왕들이 다 비열한 자들이에요. 자기 자리 하나 지키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이나 국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왕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치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운데 백성들이 교만하고 결국은 무지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머리를 푹 바꾸는 바빌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질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신뢰해야 될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런 무지한 백성,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백성, 이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52장이고 예레미야 애가가 5장에서 예레미야가 57장을 썼는데 여러분 이 책이 2500년 전 기록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2500년 전의 그 기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직접 겪고 기록한 예레미야 52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5장은 현실의 대한민국 백성과 그 다음에 교회, 목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안에 있는 교훈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그런 그 리더들이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대한민국은 정말로 끝이 났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영어로 Lamentations 이렇게 돼 있어. Lament라고 하는 그런 말은 너무 힘들어서 뭐 아들이 죽든지 딸이 죽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슬플 때 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말을 영어로 동사로는 lament라고 얘기하고 그 lament한 거를 모아놓은 거를 lamentations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말씀을 40년 동안 받아서 전했던 그 대언자가 직접 눈으로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함락이 돼서 저 이교도들이 창과 활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황금으로 지어졌던 그 집이 불타서 금이 다 흘러내리고 거기를 이교도들이 들어가서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성전을 능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울면서 지은 이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대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문서 이 뒷부분에 있는 성문서 여기에 아가, 그 다음에 룻기,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그 다음에 전도서 이 다섯 권의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이 다섯 권의 두루마리를 메길롯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에 이 메길롯을 낭송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특별한 이런 절기라기보다 그저 슬픈 일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국가가 멸망당하면 어떠한 일이 닥치는가, 그걸 한번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면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다섯 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친 것이 어쩌면 실패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도시와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봤다가 어린 나이에 그랬다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그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황금의 집 그 성전에 비하면 말 그대로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겨우 풀려나서 여기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뭐 지을 게 있어야, 그렇죠? 뭐 지을 만한 그런 뭐 보석이 있어요? 뭐 좋은 돌이 있어요? 그냥 겨우 터놓고 그러고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걸 짓고 나서 그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던 이런 그 성전이 다 훼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이런 모든 것을 보고는 정말 북받쳐오르는 이와 같은 그 슬픈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1장에 1절에서 5절.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며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로 지내던 그녀가 어찌 속국이 되었는가? 그녀가 밤에 심히 울매 그녀의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가 사랑하던 모든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한 자가 그녀에게 아무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배반하여 그녀의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과 심한 노역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서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는 도다. 그녀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도다. 아무도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므로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는 도다. 그녀의 모든 성문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녀의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그녀의 처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녀가 쓰라림 속에 있도다. 여기 가서 보면 다 그녀, 그녀, 그녀로 돼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아니면 그리스어 이런 데서는 도시나 나라를 가리킬 때는 꼭 여성 명사를 사용했어요. 여성.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그 다음에 유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를 대명사를 이제 받게 되면 쉬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히브리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표현이고 그걸 그대로 옮겨온 게 영어식 표현이고 우리말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여기 가면 20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며 내 애가 끓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혔나이다. 내가 극심히 반역하였으므로 밖에서는 칼이 아삭하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나의 고난을 듣고는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4장에 가면 아주 끔찍한 그런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아마 성전의 금과 성전의 정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에 어귀에 쏟아졌도다. 성전을 다 허물고 거기 있던 그 돌들을 가져다 다 거리에다 쏟아붓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될 거예요. 정금에 비할 만한 시온의 보배로운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슬픈 일이 나옵니다. 바다의 괴물들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이 빨게 하는데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들 같이 잔인하게 되었도다. 엄마가 젖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젖먹이가 목이 말라 그의 혀가 그의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아무도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지 아니한도다. 맛을 즐기며 먹던 자들이 거리들에서 황폐한 채로 있으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맛집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먹을 게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거름더미를 껴안으니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더 크도다. 소돔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듯이 뒤엎어졌고 어떤 손도 소돔에 머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의 나사렛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희고 그들의 윤택함이 사파여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같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토막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더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솥에 넣고 삶아 먹었다고.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다 보고 이 안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것이 기록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죄를 져도 그냥 사랑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거는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재판,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은 자기 자식들에게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아요. 잘 되든 뭐 안 되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 제대로 되라고 그래서 꼭 징계를 한다. 저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경고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참으시는데 그 인내에 한계가 오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뭐 국가가 아니라 해도 개인이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공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지만 인내의 한계가 있어서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아들, 딸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나하고 상관없는 게 사생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게 되고 없으면 사생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극심한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성경 말씀 안에 곳곳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그 핵심 내용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장과 2장은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황폐하게 된 것을 이제 묘사하고, 3장에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 1장, 2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고 4장, 그 다음 5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자,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는 우리가 보통 이합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합체시는 히브리 알파벳은 다 자음으로만 돼 있는데 22글자로 돼 있어요. 22글자. 그 22글자 우리식으로 하면 A, B, C, D 이렇게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서 22절을 A, B, C, D 순으로 해서 시를 짓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3장은 66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3절, 3절마다 A, 3절마다 B, 3절마다 C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5장은 22절로 돼 있긴 하지만 이합체는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이합체 시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가서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레프, 베트 이렇게 해서 이제 22개가 있는데 그 22개 거기에다 8개를 곱하면 그래서 알레프로 시작하고 베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그런 그 한 장의 말씀이고 그것은 이합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8개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해서 22개, 8개 하면 176절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참 이거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A, B, C, D, E, F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시를 지어야 되니까 그게 쉬운 시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지금 1장, 2장, 3장, 4장 여기는 이합체로 그 다음에 3장은 3절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66절로 이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 66절 가운데 오늘은 1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듣지 않고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온 도시가 멸절되고 아이들 삶아먹는 것까지 지금 눈으로 봤으니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41절은 하나님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에는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그런 그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당하던 고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사람이니라. 여기 나를 예레미야로 물론 1차적으로 예레미야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저를 저와 여러분을 대입해도 좋고 예레미야 당시 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2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빛 속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으며 하면서 이제 3절, 4절, 5절, 6절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멸망을 가져오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길을 취해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화살을 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7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혼을 화평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번영을 잊었나이다. 히브리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 인사말이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나온 화평이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사라진 거예요. 샬롬이 사라지고 번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번영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웬만한 사람이 다 아파트 가지고 살고 차 가지고 살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정말 뭐 핸드폰 뭐 하여튼 누릴 수 있는 것들 지금 다 웬만하면 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번영을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결과 18절 19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힘과 내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다.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이 남아 있겠나. 자, 1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예레미야가 갖게 된 소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화 위복의 내용이 19절에서 21절 고난과 재난과 쑥 이런 쓸개를 기억하니 겸손하게 되고 제게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뭐냐? 고난과 재난과 쑥과 쓸개가 아니겠어요? 이런 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지만 정말 한국 사람의 특징을 하나 좀 이야기하라 그러면 헛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공짜 받으면 그게 공짜가 아닌데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또 하나, 아니 아이를 이렇게 한다면 그럼 국가가 멸망하는 거 그 눈에 안 보여. 그 30년 40년만 그냥 이런 앞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뻔한 건데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예.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정말 우리나라는 여기에 몰두해야 돼요. 아기 어떻게 하든지 낳아서 인구를 유지해야 예, 그래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예, 지금 대한민국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도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저 좋다 그럽니다. 얼마 돈 들어온다고. 여러분 제가 이발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발하시는 분이 아 이거 다 술집에 가서 다 술 먹는 거예요. 무슨 이거 10만원 15만원 뭐 얼마 받아가고 이게 무슨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술집 가서 술집에서 다 버리는 돈이지 이게 어떻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라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탄의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대학을 다 다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나라가 예, 정말 산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는 2고 그거 여러분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 공짜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이 안 내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짊어져야 될 빚이지 그게 어떻게 공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정말 헛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면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다 하는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2절에서 23절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다 멸망했는데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직도 유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22절에 주의 긍휼 그 다음에 그분의 동정심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컴패션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오 신실하신 주 그 노래 찬송가가 이 구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다 멸망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다 흩어졌다가 1948년 올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산을 확보하잖아요. 며칠 전에 12.1 전쟁을 해서 자기들보다 10배가 큰 나라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동정심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한번 점심때 도시락 갖고 갈 때 계란 하나 넣어서 싸오면 그게 얼마나 큰 부러움의 대상이었는가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동정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것들이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태양이 뜨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정심을 베풀어 주신다. 동정심이라는 건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동정심,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짐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저 땅에 존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는 그런 일이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그런 일들, 반복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이와 같은 그 국가의 여정이 어떠했는가, 정말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1948년 건국하고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져갖고 3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그런 국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동정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정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고 백성들의 무지, 교만, 교회의 타락 이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다음에 동정심 이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2절 가서 보니까 주님의 긍휼, 동정심 이게 끝이 없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아침마다 뜨잖아요.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묘해요. 아침마다 뜹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태양이 아침마다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왜 그러냐?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잊지 않으신다. 32절 백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33절에 하나님은 징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34절에서 36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신 것을 다 내려다보시지만 37절에서 38절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 국가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스트레스, 극심한 이런 절망,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들로 인한 징계, 이 국가의 죄들로 인한 징계,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징계면은, 그러면 3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거든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거 그냥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구나. 그럼 징계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그 하나님의 징계가 물러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0에서 41절 우리가 우리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예레미야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올리자.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인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을 펴면 그러면 나오는 그 명령, 그 첫 번째 명령,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명령,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했던 그 말씀의 그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등 모든 그 믿음의 사람, 그 위대한 사람들 다 보통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다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신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 그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이야기했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 기록 52장 그 다음에 5장 총 57장의 기록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어요. 모세처럼 무덤도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자기가 제일 가기 싫어하던 나라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가 전해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패망한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거짓 소망이 있었어요. 첫째, 다윗의 왕좌에 앉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육체적인 그 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야기한 거다. 헛된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침입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다 훼파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옆에 이집트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애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하고 이집트를 신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많은 교회들이 이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 건축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대언자가 평생토록 외친 것이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의지하고 바빌론을 신뢰하고 그들을 맞아들여야 너희가 산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도 똑같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쪽으로 줄 서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나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세력, 해양 세력과 한편이 돼야 이 나라가 존속이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해야 된다. 특별히 신실한 대언자 예레미야도 어떨 때는 낙담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는 외적인 성장, 큰 수 이게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실해야 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교회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그렇죠? 이런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된다. 참 제가 지난주에 뭐 어떤 글을 읽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자세?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죽을 때 자기 어머니까지 챙기지 않느냐. 이렇게 가정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기독교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 다 팽개치고 교회가만 가서 살면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사역에서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희생의 본을 보이며 살았으면, 그렇죠? 그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거의 동급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대언자. 이사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동시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에게는 함께하는 좋은 신실한 이런 그 우정을 가진 친구와 협력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았지만 바룩이라든지 에벤멜렉이라든지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땅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지금 현 시대 한국의 정치 종교적인 상태가 남한국 유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종교놀이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성전 뭐 지어야 된다, 성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는 거, 이런 거 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떠오는 목사, 성도, 신학교,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러한 그 리더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동정심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땅,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땅 대한민국에 이 아름다운 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